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인의 성에 살고 있었던 남에게 관한 기사이죠.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통솔을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흔 일곱 갑절이다. 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 말하는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난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걸 원하시나요? 나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사실 육신의 죽음은 그냥 맨정신으로 맞이하기가 두렵죠. 그리고 죽을 때 그 숨이 멎는 고통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다가 죽는다고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건 아닐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죽으면 그리고 또 그렇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또 부러워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은 죽지 않았는데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에녹과 같은 사람 또 있죠.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그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것을 보면 또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면 또 어떤 감정이 들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에 관해서 딱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어떤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승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승천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시사하는 바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녹의 삶에 관한 본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에녹이 이제 승천을 하는데 그와 함께 설명되어진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동행하는 어떤 삶의 증거를 내가 내 양심으로 잘 고백할 수 있어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뜻도 담겨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어떤 깊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가는 우리가 삶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자꾸 파헤쳐 가셔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로구나. 일시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누리는 하늘의 참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자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에녹의 그 동행했던 삶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요. 또 에녹의 삶과는 대조되었던 그 라멕의 삶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삶의 배경, 삶의 그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에녹의 몇 대손, 이제 다 5대손 정도 되나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인류의 첫 조상인데, 그때로부터 우리가 에녹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처음으로 낳았던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벨은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잃었고, 가인은 범죄 후에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이제 추구했죠. 그래서 방황하고 또 유리하다가 자기 성을 짓고 정착했죠. 그래서 또 가인은 또 그런 의미에서 자식으로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이 가인의 성에서 태어난 후예들은 세상을 주도하면서 또 이제 뭔가 판을 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명과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는 자들이고요.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또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이렇게 거머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다른 아들을 낳았죠.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하와는 그 나의 여자야라는 이제 하와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나의 후손이 가인과 가인의 후예일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씨를 주셨는데 아 그것은 바로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어떤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믿음은 아들 둘을 잃고 나서 더 말하자면 그 아들 둘에 대한 연민이나 애착을 싹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다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끈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 셋도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에노스라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노스가 세상에서 이제 장성해서 살아갈 때쯤 해서 이 세상에 한 사람의 경건이 아닌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의 풍토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26절에 보면 이제 4장 끝부분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출애된 후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아주 소중한 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5장은 이 셋의 자손들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족보는 특별히 이제 창세기의 족보가 10개나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마다 말해주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기록하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 족보를 말해줄 때는 이 족보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 역사의 어떤 한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장족보, 세세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 4장에 나왔던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이야기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시대가 열렸구나. 영적 부흥의 시대가 열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제 7대가 흘렀을 때 에녹이라는 오늘 성경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에녹이 나왔습니다. 에녹은 65세 되던 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였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세족보 통틀어서 에녹이 산 시기를 보면 365세로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긴 시간을 산 것이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짧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단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는 그 아들은 969세로 까지 살았는데 세상에서 이 사람은 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역사의 기록 중에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에녹은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또 기르면서 어떤 특별한 영적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가진 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 투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투창, 그 이제 던지는 창 있죠.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직역을 한 그 바로 그 의미로부터 이제 점점 더 의미가 이제 좀 무드셀라가 살아가면서 이제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가 던지긴 던지는데 무엇을 던지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그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의미가 더 확장이 되어서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그런 뜻을 이제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내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이 에녹에게 깊은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생을 다하고 죽는 그때 도대체 무엇이 보내지는가? 근데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이제 부흥을 이루었죠. 그러나 반면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가인의 후예들 사이에는 아마도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을 거예요. 가치관이 달랐을 것이고, 안목이 달랐을 것이고, 생활의 방식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대립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물론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손의 수가 번창하고 또 번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영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권 가운데 있을 때 갈등과 마찰을 이루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에녹은 이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기르면서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맨날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거듭 부르는 가운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 아이가 죽을 때는 이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인데 무엇일까 하면서 그 가인의 후예들과 마찰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자꾸 이제 그 곤란에 빠지는 그런 그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즉 그의 손주 노아의 나이가 600살 때, 그죠? 창세기 그 7장에 보면 딱 나오는 말이죠.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을 보내주시리라, 보내리라 라는 말을 무드셀라의 이름이 품고 있었는데 무엇을 보냈다고요?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서는 그 미래에 일어날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을지라도 계속해서 가인의 후예들과 이렇게 다른 가치관과 다른 안목과 다른 방식의 그 대립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 아닌데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꾸 이 창조의 목적에 역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하시는 무엇을 일으키실 텐데 이렇게 예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악한 일이 벌어지고 그 악한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로 좀 반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이거 아닌데 이러다가 이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에녹에게는 이 삶을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만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으신 방법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방식으로 얼마나 더 다스리고 싶으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묵상 이런 것이 그의 삶에 분명히 새로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만나고 말고요. 묵상하고 말고 아, 나 큐티 했다. 아, 큐티 했는데 뭐 오늘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고 큐티를 하는 중에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교제와 묵상을 놓치기 싫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 묵상하시다가 그런 힘을 얻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쭈뼛 서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막 웅크러졌던 가슴이 펴지고 그리고 무기력했던 나의 몸의 기운이 소생하는 것 같은 느낌. 저 같으면 한 이틀 전에 제가 이제 프랜시스 셰퍼의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분의 그 언급 중에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왜곡되었고 찌그러졌고 그리고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을 보는데 제가 갑자기 정말 에너지가 그냥 갑자기 확 솟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고귀한 자이지. 거기서 삶의 힘을 얻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면은 뭐 내가 뭐 신앙이 증명되니까? 아니면 뭐 그거 하면은 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이 힘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이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시는 중에 이제 그 자기의 나눔을 올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신이 올리신 글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남의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자꾸 읽어서 그 뜻을 자기도 더 깊이 깨닫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자꾸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 방식에서는 말하지 않는 방식이죠.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동행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분이 사랑과 자비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삶을 내가 주님께 완전히 의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염려 대신 평강의 힘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묵상하면서 삶의 힘을 얻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충분히 의탁한다. 그 의탁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과 연결해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서 자기를 창조하셨죠. 그걸 압니다. 이거는 나를 창조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의 마지막 날 넘어서도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것이다. 영원히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믿고 의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삶의 힘을 얻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인도하심을 믿고 의탁하는 것,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내가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품의 문제에 있어서나 나의 삶의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나의 습관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드리고 싶은 맞추어드리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이건 내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네. 내가 이걸 하면 힘을 얻고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의 길인가.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너무 많이 놀았나 싶어도 내가 빨리 오늘 좀 마무리하고 자야 되겠네. 말씀 묵상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조차도 가끔은 하겠지만 생각조차 별로 하지도 않고 생각을 해도 그냥 생각이 났다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은 에녹과 같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묻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묻기 시작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자신에 대한 정당화가 아주 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자기 고집이 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도 도우시지만 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매일 똑같은 방식, 매일 똑같은 말투, 매일 똑같은 습관, 매일 똑같은 것에 화내고 매일 똑같은 것에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나의 습관과 나의 고집을 꺾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계속해서 예고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백성이 고집이 세어서, 자기 고집대로 하여서 라는 구절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고집이 세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서 심판하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라는 자는 자기의 이런 고집 위에 길러온 힘까지 있었어요. 힘. 고집만도 무서운데 세상에 힘을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세도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의 성은 어떤 곳이었냐면 어떤 자이든지 간에 힘을 추구하고 힘을 구축하고 힘을 잘 길러온 그런 사람이 하나의 해를 당하면 77배로 갚아주어야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는 곳이었습니다. 가인의 성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삶임을 거부하는 곳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가인의 성을 보면서 그래도 가인의 성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화려한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울, 이런 곳에서는 꽃피울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못 박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라멕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라멕은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였고 그 집단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어떤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기회를 붙들지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다리셨는데도,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기다리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심판 외에는 자비와 사랑이 안 통하니까 심판 외에는 창조세계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소명을 유지하고 지킬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라멕과 같은 정신세계와 그와 같은 성품과 방식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은 심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참되고 선한 창조의 세계를 유지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큰 교훈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 땅이 일어나게 하고 새 역사가 쓰여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 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남에게 삶, 힘을 추구하고 힘이 삶을 지켜준다라고 그런 믿는 삶으로 가지 말고 에녹의 동행의 삶을 배우고 선택해야 되겠죠. 이 동행의 삶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저절로 이렇게 동행이 돼 이러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 설득을 당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삶이 필요해요. 자신의 100% 자원이 필요해요. 자발적인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발적입니다. 제 주변에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음식을 좋아하시고, 또 쇼핑을 좋아하시고,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을 이제 뭐 비범치 않게, 그죠? 일상 속에서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테니스, 골프, 뭐 이런 거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한번 해놓으면은 그렇게 열정이 식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날마다 자원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누가 하라고 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쳤으니까 우리 테니스 치자고 전화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라고 하면 그거 못하죠. 제가 이렇게 하는 분들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내가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좀 뒤를 돌아봐도요. 하나님 정말 저의 수준을 모르시고 너무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결정을 내렸어도 제가 좀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성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너무너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또 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다. 또는 뭐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잘하면은 뭐 학교에서 점수 높게 받듯이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셔서 뭐 괜찮다고 상세해 주시겠지. 이러한 심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묵상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새겨지면서 자발적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울 때 공식이 있는 것 아니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어떤 뭐 터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말을 그대로 옮겨온다면 목사나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점수를 기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부질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 배우는 것처럼, 시켜서 해야 되는 것처럼,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에서 배우는 신앙 생활의 의미, 핵심이 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세속기관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결코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제가 기도 우리 교회 영적 안내방 거기에다가 전부 다 뭐 들어오신 김에 막 성경 공부하고 묵상 나눔하고 그래서 그 전체에다가 제가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따로 자원하시는 분들 모아서 같이 고방에서 하는 그러한 그것을 제가 진행하는 이유는 적어도 시작할 때 나는 자원했다 라는 그 자부심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목동님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동님들을 강제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목동님들은 다 자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해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도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또 마음에 열정이 식고 하면 또 사그러듭니다. 그건 제가 얼마든지 이해해요. 얼마든지 이해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자원하고 시작을 못한 것이 첫 단추를 못 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자원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주님의 스케일의 그 큰 탄력의 범위 속에서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100%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자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이 방법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이 100%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세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상충되지 않습니다. 100% 자유의사가 발휘될 때 100%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자원해서 나의 자유의사 결정을 했고 그리고 주님 물론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또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또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의 자유의사가 없이는 일이 진행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근데 결과가 조금 좀 어렵거나 좀 잘못되거나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것도 내가 자원해서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내가 성찰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갔을 때 자발적인 결단과 그런 행동의 과정 속에서만 내가 얻는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이 이건 진짜 하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아? 아니야 이거 우연히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축복 받잖아.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이 뒤섞였습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크시니까요. 그러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00% 하늘의 축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자신이 자원하고 자신이 거기에 붙들리기를 소원하고 잘못해도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심령의 축복이 있고 나의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고 이럴 때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내 인생에 딱 한 번이라도 정말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원하는 신앙 생활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가이드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주님과 주시는 매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의 동행을 사모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인가 내가 죽지 않고 승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것보다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도 주님과 동행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에녹의 동행의 삶 그리고 그가 승천해서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심을 받게 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 축복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두려운 심판을 예견하고 또 의식했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이거 진짜 축복의 삶이네 라고 깨닫고 깊이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승천을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동행의 기쁨이 삶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의 삶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축복으로 모두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의 삶이 그냥 말로만의 동행이 아닌 우리의 삶의 증거로서 주님과 나만은 나만큼은 적어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임을 믿고 또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매일 찾아오시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이며 주님의 창조세계는 어떠한 것이고 또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흘러가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부어주시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쏟아지고 부어져서 정말 진정으로 하늘의 축복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